요사 18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전체적으로 개괄하고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운데 들어있는 부분이어서 첫 번째 소달락은 1장부터 4장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달락 여기보다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 소달락은 5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소달락은 13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여기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배하는 내용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여기는 땅을 정복하고 갖고 있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18장부터 21장까지는 분배와 관련해서 뒷부분 내용인데요. 여기는 좀 안타깝게도 땅을 갖고 있지 못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다 땅을 갖고 있어서 다 함께 모은 땅을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가져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 보면 앞부분에는 이미 땅을 정복해서 소유하고 있는 지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 땅을 그냥 분배를 해준 것이고 그러나 지금 뒷부분에는 땅을 아직 갖지 못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주는 내용인데 두 장 두 장씩 나누어서 18장 19장은 일곱 지파들 땅을 갖지 못했던 일곱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내용 그리고 20장 21장은 땅이 없던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는 그런 내용으로도 있습니다. 먼저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일곱 지파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들은 불행하게도 명확하게 자기들의 소유지나 전복지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럼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가서 정복전쟁을 해라. 그럴 때에 다른 지파들은 다 열심히 정복전쟁하러 나갔죠. 유다 지파도 가고 요셉 지파도 가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자기 소유지들을 삼았는데 일곱 지파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불순종하거나 게으름 부리는 사람들이 만약 100명 중에 한두 명이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지겠죠. 저 녀석들은 왜 이렇게 게으를까 싶은데 이 12지파 중에 7지파도 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를 빼버리면 이거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정복전쟁하러 열심히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한 10%, 20%. 게으름 부리고 있는 사람들 7, 80%. 그러니까 게으름 부리고 나태한 거, 정복전쟁하러 안 나가는 거 이런 게 안 이상한 겁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 대부분 다 대다수가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놓고 보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 부모로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구원이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여건이 좋다고 해서 모두가 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행동하는 걸 놓고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들여다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판이니까 하나님께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그것을 감사히 여기거나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느냐 결코 아닙니다. 한 10% 20%는 상식적으로 합당하게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지파가 이렇게 땅이 없는 상황으로 지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았느냐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3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한 번만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명령하고 또 명령하고 또 명령합니다. 반복해서 계속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마음이 믿었지 못하니까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언제까지 이렇게 퍼져 앉아 있을 거냐 가서 어느 땅을 분배받을 건지 쭉 돌아보고 그림 그려가지고 와라.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서 제비 뽑아서 너희들의 소유지로 분배지로 분배를 받아라. 그러고서 이제 정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 지파들이 가서 실제로 일곱 지파들이 가서 땅을 돌아보고 지도를 그려갖고 옵니다. 그러면 어떤 데를 그림을 그려왔느냐. 트윗이 분배받은 내용을 놓고 보면 가나안 땅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가나안 남부 지역은 유다 지파가 대부분 차지했고요. 가나안 북부 지역은 요셉 지파가 차지했거든요. 일곱 지파가 어디 그림을 그려왔냐면 사실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기대를 하자면 가나안 땅은 대략 정복이 됐으니까 아직 정복을 많이 하지 못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든 다른 지역으로 더 진취적으로 나가면 좋겠지만 애당초 그럴 생각이었으면 이 지경이 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어디를 조사해 갖고 왔냐면 이 중간 지역, 그러니까 이 유다와 요셉 지파가 차지하고 남아있는 혹은 약간 비어있는 가운데 얇은 지역, 중간 지역이거나 아니면 저 위쪽의 북쪽 지역, 쓸모없는 땅, 혹은 가지 않았던 땅, 아니면 남쪽의 사막 지역, 뭐 이런 데를 가서 돌아보고 지도를 그려갖고 온 거예요. 물론 일정 부분들은, 일부분들은 비옥한 땅을 그려오기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런 지경으로 그림을 그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당부를 하죠. 거기 가서 정복하고 그곳들을 너의 소유지로 삼아라.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이들이 가서 지도로 그려왔던 그리고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들을 정말 정복전쟁을 해서 정복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가서 그림을 그려온 그런 몫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일곱 지파가 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신약시대까지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기 나온 일곱 지파들은 몇몇 특정한 소수의 지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흑암에 앉은 자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별로 좋지 못하고 일상의 현실적인 삶도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나중에 예언을 할 때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흑암에 앉은 자들, 어둠에 앉은 자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실제로 멀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먹고 사는 것도 넉넉하지 못하고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는 그런 모습도 못 되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일곱 지파가 이런 지경이 되는 것은 자기들의 죄악, 자기들의 불순종, 자기들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일곱 지파가 힘들고 어렵게 지내게 되는 거죠. 일곱 지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강의하는 걸 할 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게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예언을 할 때에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이 흑암에 앉은 자들,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예수님은 유다인이니까 유대인이니까 남쪽 지역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그것이 원래 다윗의 마을이어서 지내곤 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북쪽 나사렛에 가서 생활을 하셨죠. 여기는 스불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이기는 하지만 게으름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받지 못했던 은혜를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받는 거예요. 장자권을 갖고 있었던 유다지파, 요셉지파가 받지 못한 큰 은혜를 나중에 땅을 분배받는 게을렀던 일곱지파가 오랜 고통의 시간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불순종, 죄악, 심판 가운데 거하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정말 받기 합당하지 않은 놀랍고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참 묘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 20장과 21장에는 레위지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레위지파는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땅을 갖지 못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향해서는 땅을 갖지 마라.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일정 지역의 성읍들만 분배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근기수로 삼아서 생활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어떠했느냐, 현실적으로 땅이 없었습니다. 땅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다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에 세 개의 도피성, 가나안 지역에 세 개의 도피성이 있었고 이거 다 레위지파들이 관할하고 소유로 받은 거예요. 다른 여러 개의 성읍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모든 성읍들은 넉넉한 땅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마음껏 농사짓고 마음껏 목축하고 마음껏 상업활동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생활할 수 있는 곳들만 기본적인 터전만 주신 거죠. 그래서 현실만 놓고 보면 가난하게 조금 좋게 표현하면 검소하게 생활하게끔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은 제사장들과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가난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참 묘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분배와 관련된 내용을 놓고 보면 18장 19장 일곱 지파가 나오죠. 땅이 없는 사람들. 20장 21장 레위 지파가 나오죠. 땅이 없는 사람들. 현실을 놓고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똑같이 가난해요. 일곱 지파도 가난하고요. 레위 지파도 가난합니다. 근데 가난한 이유는 달라요. 일곱 지파는 불신앙으로 살기 때문이고요. 레위 지파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가난한데 원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곤 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도 가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살면서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풍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형통한 사람도 있지만 반면 불신앙으로 살고 지멋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아, 저 사람은 넉넉하니까 믿음으로 살고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불신앙으로 살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형통하고 넉넉하게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잘 살아서 복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중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서 그런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만 놓고는 이제 알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앞부분에서는 땅을 소유하고 넉넉한 사람들 유다지파와 요셉지파에 대해서 뒷부분에서는 땅이 별로 없었던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 일곱 지파와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 이와 같이 해서 분배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1장까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이제 22장, 23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오면서 여호수아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대해서는 다음 월요일에 한 번 더 말씀을 보고 그 이후에는 마태복음 내용을 아침 예배 때 본문으로 삼아서 강해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드렸던 말씀과 관련해서 이미 다 잘 알고 있지만 한두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면 게으르고 나태하게 행동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거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거나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아도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는 참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두 종류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받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는지도 잘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록 일곱 지파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만 놓고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원래 어디서 살던 사람들이냐? 애굽에서 태어나서 종살이 하다가 광에서 4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지파는 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일단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광야에서 살던 거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지껏 살던 거에 비하면 일곱 지파는 정말 훌륭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광야에서 맨날 떠돌아다니고 먹어봤자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날마다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성하게 먹고 지내잖아요. 물론 뭐 빌딩 갖고 소유 빌딩 건물주로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뭐 넉넉하다. 지금은 자유롭다. 지금은 풍요롭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다행스럽게도 다른 지파들이 형제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어서 이 일곱 지파에게 나눠주고 허락해주고 같이 지낼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래서 형제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지파는 게으르고 나태하지만 넉넉하게 모든 걸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보면 저거 어따 쓰나 저 간신히 교회나 나오고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따 쓰나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건 조금 더 잘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저러고 있을까? 조금 더 믿음을 가지면 더 좋을 텐데 왜 저러고 있나? 이래서 안타까운 것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지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때로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살아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그래 믿음으로 살아도 때때로 고난의 시간을 거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크게 결국에는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시험에 들거나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지내야 됩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면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라 말씀하시면 그 나름대로 언제나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음을 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기는 또 예배자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다 같은 조상 아래에서 각기 다른 자녀들로 태어났으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넓은 땅을 정복하고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좁은 땅을 간신히 부여받았던 것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작아서 우리가 넉넉하게 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책임이겠으나 주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에도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또 불신앙으로 살고 죄를 지어서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책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그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헌신하며 충성하는 열심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혹여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가 넉넉함 누리지 못할 때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여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